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8장. 우리 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인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고 계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 위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맡아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새 계약도 옛 계약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새 계약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계약이 생길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첫 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3장.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오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빗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빗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도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들을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실상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함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약속받은 복된 삶의 변화를 앞에서 나누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변화받은 삶의 행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중심 단어는 바로 화평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화평이 존재하지 못하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쉬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의 정치적 타협이나 어떤 조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서로 물고 먹는 싸움의 더 깊은 원인은 어두운 세력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습관처럼 죄를 지는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이라는 장벽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화해시키신 예수도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거론하고 있지만 막힌 것보다는 열린 것, 즉 소통이나 교제가 편하고 생산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방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이방인의 뜰은 성전 변두리에 있어 이 안타까운 진정한 성전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인데 영원히 치울 수 없는 막힌 담을 자신의 희생으로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담은 하나님께나 선택받은 백성들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허셨는가 하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증거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관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의 가로막힌 비극의 운명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장벽과 선택된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버려진 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영원한 사람들의 숙제였던 이 원수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담을 친히 치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고, 이 과거 선택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장 분명한 한계가 바로 거룩한 언약의 문서라고 하는 율법이었는데, 이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것으로, 이제는 간격을 없애시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그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 모두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인데 이것은 14절 15절의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담과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짐승같이 대우하던 간격이든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완성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권속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 모두 스스로는 율법으로든 스스로의 경건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데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지 못한 형편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종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인데 14절 첫 부분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역시 떨어진 거리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받은 율법을 따라 섬겼던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쪽의 상태에 관계없이 두 대상에게 전한 것은 꼭 같은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인데 주께서 오셔서 전하게 된 화평의 결과를 선언하는 겁니다. 역시 방법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도의 희생을 통하여이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생각할 수 있고, 한 성령 안에서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의 하나님께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어두운 죄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들과 품격들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제한된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마다 바로 뒤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3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완성을 향하여 되어가고 지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 즉 19절에서 22절은 14절에서 18절 내용의 요약하는 것이면서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13절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확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그런 후에 과거에는 관계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던 비극적인 상태를 부정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쳐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 분명한 약속대로 과거는 부정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확인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창세 이후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게 살았던 성도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자녀로서 권력을 누리는 한 가족임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인데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의 모퉁이 돌은 기초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성경에 예언되고 승인되는 교회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만 합니다. 머리도 기초도 절대로 다를 수 없습니다. 다음 두 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부족됨이 없지만 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상관없이 역사 속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하반절에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하반절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우리 각자 예수들을 믿고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꽃 같은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직도 땅에 존재하면서 육체의 제한을 받는 성전이지만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감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인데 앞절에서는 신령한 건물이고 영적인 집인 교회를 먼저 거론하였다면 여기서는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각자 또는 우주적인 거룩한 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회의 기초돌이요 머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나타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각자가 성령과 더불어 신앙의 성장을 힘쓸 수 있고 또 이 추세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심이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보이지만 역시 주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각 사람은 단순히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 순복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이해가 맞는 것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사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분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방법 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초대교회의 역사,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신약도 구분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은 율법책입니다. 이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다섯 권은 모세가 쓴 것이며 인간의 시초와 그들이 살았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족장시대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 모세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대에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각 종족별로 족장들이 자기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거국적인 예배 제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의 방랑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의 12권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유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권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훈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번역할 때 운율이 사라져서 시 같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애독하는 책들에 속합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집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훈계보다 더 훌륭한 지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기는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갑절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 책의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다섯 권의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책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예언 외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때 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선지서들도 유대와 그 이웃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이 책들은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세시대는 끝나고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는 서간집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개인에게, 더러는 여러 회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 8권의 서신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바울 아니면 아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한 책이며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구약이 필요 없다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당시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내시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해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